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KBS, MBC, SBS 공중파 뉴스 시간과 케이블 TV 뉴스 시간에 일제히 보도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이 바로 며칠 전 뉴스 시간에 보도된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사진 자체를 원래 이제 흐리게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저게 무슨 장면인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20대 남성이 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나온 사진만 봐도 심각하다, 심각한 폭행이다 이거 알 수 있는데 실제로 CCTV에 찍힌 그 원본 영상을 보면요, 이건 뭐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거의 살인에 가까운 너무나 무자비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있는 힘껏 가격을 합니다. 심지어 우악스런 발로다가 남성의 발로 여성의 머리를 냅다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거칠다고 하는 그 격투기 경기죠. 미국의 UFC. 그 UFC 경기에서도요, 쓰러진 상대방의 머리나 또 얼굴을 발로 차는 공격은 금지예요. 왜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저기는 저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공격행위를 가한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 저기는 두 사람이, 예, 그 뉴스 보신 분 알 거예요.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저기 있는 두 사람 약 1년 동안 사귀어온 연인 관계였는데 저 사건이 벌어진 날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자꾸만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뉴스 말미에 보도가 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였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적발된 이른바 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행은 연평균 7천여 건이나 되고요. 이 가운데 무려 23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통계, 이거 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저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고야, 우리 딸은 나중에 저런 남자를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주여,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딸 가진 부모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저 뉴스를 보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정채봉 작가가 쓴 에세이집 만남에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리고 꽃송이 같은 만남. 좋죠.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마는 꽃송이처럼 잠시 동안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받지만 이내 그 좋은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너무 짧은, 너무 허탈한 그런 만남이에요. 하지만 손수건 같은 만남 다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만남이에요. 힘이 들 때는 상대방의 땀을 닦아줍니다. 슬플 때는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만남인데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충만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만남이.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오늘의 주제와 결론을 풀어갈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자,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명실상부 구약성경 최고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이렇게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작용한 모세의 인생 여정 속 네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만남, 모세와 그 부모와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휘브리 산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러므로 바로가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출애굽기 1장의 내용으로서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의 상황이 어땠나. 상황,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의 상황이 어땠나. 그거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자,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잘 지켜보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데 참고로 여기 나온 이 애굽 왕이 첫 번째로 말한 것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고 여자 아기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출애굽기에 저 본문에 왕의 명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두 번째로 말한 것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이 두 번째 말도 왕의 명령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한 첫 번째 말, 첫 번째 명령은 비공식적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말한 것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라. 이 명령이 공식적인 명령. 그러니까 법으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자, 이처럼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그 즉시 나일강으로 던져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서 저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요 구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부모. 모세가 태어나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법대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이와 같은 모세 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당연하지. 아,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나일강에다 던져버려?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 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화면 통해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법대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을, 예,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었다.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법대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운 거, 왜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예,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의 부모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집에서 키운 것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였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였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런 표현 있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표현은요, 제가 조금 전에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표현 있죠? 본문 2절에 나온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하고 같은 의미. 무슨 뜻이냐? 어이구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들,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는 표현이나 본문 2절에 나온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 둘 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서,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언가 원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는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를 숨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의 부모의 깨달음과 선택은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8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조금 전에 봤던 거,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운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자, 석 달이 지나고 아기를 집에다 숨겨서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모세의 부모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보게 되고, 결국 모세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모든 과정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돼요. 꼭 짚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친어머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대목을 보고 모세가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돼서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친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됐다,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됐다, 이 대목을 딱 대하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친어머니, 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섭리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 양자로 갈 수밖에 없는 모세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린 시절 자라고 자라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친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는 이 사실의 핵심은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들 경우는요, 유대인들, 유대인 랍비들의 경우는 어떻게 교육하느냐, 유대인들 교육할 때 거의 공식이, 모세가 애굽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3년에서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받았다, 공식처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요, 대략 3살에서 4살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서 약 40년 가까이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배운 학문들, 천문학, 수사학, 기하학, 당대 최고의 학문들이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약 3년에서 4년 동안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과 40년 가까이 애굽의 궁 중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문들 중에서 모세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게 모세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애굽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겁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예. 잘못 나왔습니다. 예. 7장 20절, 22절, 23절. 모세가, 예, 더 많이 나왔네요. 뭐,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자,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후에 바로의 딸이 예, 중요한 건 다 있어요. 핵심은 저기 두 가지인데, 다행히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 보셔요. 지금 구조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 한 대목이에요. 저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어떻다고요? 능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쵸? 능하더라. 이 능하더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뀌었다, 변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애굽의 궁중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외모나 말투나 생각이나 그 밖의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됐다, 철저하게 애굽의 왕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어떤 생각이 났다고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40년 가까이 애굽의 궁중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모든 면에서 애굽 사람처럼 된 것 같았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부모에게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세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거, 애굽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문과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 어떤 것이 모세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만남이었던 부모와의 만남,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금수저? 그 다음 뭐죠? 은수저? 그 다음 뭐죠? 모르십니까, 이거? 금수저? 그 다음? 은수저? 그 다음? 흙수저? 그 다음? 아, 모르시는구나. 예.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은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흙수저. 그 밑에는? 봉수저.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모세는요? 영적인 차원의 금수저다. 신앙의 금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명륜의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이거 정말로 하면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 명륜의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인 차원의 금수저가 되기를, 신앙의 금수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영적인 차원 금수저 말고, 다른 거, 물질적인 거. 아, 그것도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영적인 차원의, 신앙의 차원의 금수저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모세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만남. 예,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모세 인생에서 세 번째 중요한 만남, 친구와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은요, 예,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처음으로 경험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처음으로, 430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전투였는데, 자, 이 전투에서 승리하죠?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뭡니까?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예, 승리했던 이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3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래서 처음으로 430년 만에 싸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런 오합지을 백성들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 그것도 인상적인 장면. 또 마지막에 보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승리한 후에, 예, 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 나와야죠. 그다음 화면 나와야죠. 몇지 안 나옵니까? 예. 이것은 예.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성화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는 장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그런데도 아론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를 돕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모세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끝까지 모세를 보필했습니다.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지만 그러나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리더로서 따뜻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훌륭한 동료요 벗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훌이라는 인물. 훌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과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유대력, 유대 전설에 의하면 기록이 있어요. 훌이요. 저 훌이란 인물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혼자서 우상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반대하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할 때 오직 한 사람, 저 사람 훌이라는 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모세의 충실한 신앙의 동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친구란 제2의 자신이다. 제2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제2의 자신을 만난 사람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친구와의 만남 정말 복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작가인 영국의 존 버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 만남의 복이다. 만남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세가 받은 만남의 복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론과 같은 벗을 만나고 또 훌과 같은 친구를 만나는 그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남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륜에 속한 가정에서 자라난 모든 자녀들이 모세처럼 신앙의 금수저로 양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론과 같은 벗을 만나고 훌과 같은 그러한 친구를 만나는 그와 같은 만남의 복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